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유의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9명이 사망하고 440명이 감염됐다고 중국 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중국의 한 관리는 중국이 우한 폐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세계보건기구와 다른 나라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보건위원회가 우한 당국에 가능한 한 엄격한 조치를 하고 단체 행사 등을 통제하도록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우한시에서 발병이 시작된 우한 폐렴은 현재 중국 13개 성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태국, 타이완에서도 발병 사례가 확인된 데 이어 미국에서도 첫 우한 폐렴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최근 우한으로 여행을 다녀온 워싱턴주 시애틀 인근 주민이 폐렴 증상을 보인 이후 폐렴 환자로 진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환자를 자세히 관찰하고 있으며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 연휴를 앞두고 수백만 명의 중국인들이 중국과 해외여행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계 여러 나라가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경계 강화에 나섰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WTO는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이번 폐렴을 세계보건위기로 선포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미 국무부는 어제 호르무즈 해협에 독자 파병을 결정한 한국 정부의 결정에 환영과 함께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미국은 한국이 청해 해적 퇴치 부대 임무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환영하며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이 미한 동맹의 힘과 국제사회 안보 우려사에 대해 협력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한국 정부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이스턴번 국방부 대변인은 한국의 파병 결정과 향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해양안보 구상과의 협력 여부를 묻는 질문에 과거에도 언급했듯이 이 문제는 국제적 해결이 필요한 국제적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스턴번 대변인은 동맹인 한국의 파병 결정은 국제해양안보 구상을 지원하면서 중동의 항해의 자유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라크 전역에서 어제까지 이틀 동안 발생한 반정부 시위로 적어도 10명이 숨졌다고 이라크 고등인권위원회가 어제 밝혔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사망자 수는 수도 바그다드를 비롯해 디알라, 바스라, 카르발라에서 발생했고 부상자도 138명에 달했습니다. 위원회는 성명에서 일부 시위대가 주요 도로를 막고 관공서와 교육기관을 봉쇄했다며 이로 인해 시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경찰은 돌을 던지며 맞서는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최루탄과 고무탄을 발사했습니다. 시위대는 정부의 뿌리 깊은 부패와 지난 2003년 미국의 이라크 공격 이후 자국을 지배하고 있는 엘리트 계층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 심판이 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첫날 심리에서는 공화민주 양당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지만 공화당의 판정승으로 끝났습니다. 탄핵 추진의 원동력이 된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예산국 등 4개 부처의 기록을 제출받아야 한다는 민주당의 수정안은 모두 53대 47로 부결됐습니다. 링 멀베인이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과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수정안도 53대 47로 부결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럽연합에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 측은 공정한 무역 합의를 하지 않으면 내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주요 강요들을 유임시킨 새 내각을 출범시켰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22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제네바 주재 미국 군축 담당 대사는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 중단 약속을 파기할 가능성을 언급한 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We are concerned about, I'm paraphrasing here, but the representative of EPRK said.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심각한 위협이라고 느끼는 미국인이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밤에 북부 지역에는 곳에 따라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9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 영하 4도에서 영상 1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모두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미국을 비난하며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 약속을 파기할 뜻을 거듭 내비쳤습니다. 미국은 이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네바 주재 미국 대표부 로버트 우드 군축 담당 대사는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 중단 약속 파기 가능성을 언급한 북한의 발언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We are concerned about, I'm paraphrasing here, but the representative of DPRK said that
우드 대사는 21일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미국이 자신들이 정한 연말 시한을 무시하고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중단 약속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주용철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 참사관의 발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그 결정은 세계와 북한 주민 모두에게 올바른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대표부 주용철 참사관은 이날 발언을 통해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포기할 때까지 전략 무기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may be compelled to seek a new path for defending our sovereignty and supreme national interests. The DPRK will steadily
주 참사관은 특히 미국이 제재와 압박을 고집한다면 주권 수호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드 대사는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해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며 이에 대한 언급은 북한의 발전을 저지하고 체제를 옥죄려 하는 야욕에 변함이 없다는 주 참사관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북 제재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We've been very frank. The weapon systems that North Korea possesses are a real risk to our security and the security of others.
미국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 체계가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안보에 실질적 위험 요소라는 점을 매우 명확하게 밝혀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결코 북한 주민들에게 안보 위협을 가하지 않으며 북한의 밝은 미래를 원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우드 대사의 발언 뒤 다시 발언을 신청해 북한은 미국이 주장하는 밝은 미래에 희망을 걸지 않으며 미국의 제재 해제도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아무런 상응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북한은 미국에 속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 순회의장국인 크로아티아 대표부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와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을 지속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구체적 행동이 있을 때까지 유럽연합은 대북 제재를 엄격히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 이장근 차석 대사는 북한에 앞서 발언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과 미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차석 대사는 한국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관련국들의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이 차석 대사는 또 실질적인 비핵화의 진전을 위해 미북 협상이 재개돼야 한다면서 한국은 협상 진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다음 주 한반도 안보 현황을 점검하는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올 들어 의회에서 열리는 한반도 관련 첫 청문회입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오는 28일 한반도 안보 현황을 주제로 한 공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청문회에는 국방부의 존 루드 정책 담당 차관과 데이비드 엘빈 전략계획정책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이번 청문회는 올 들어 의회에서 열리는 첫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청문회입니다. 하원 군사위는 지난 15일 중국 관련 국방부의 역할을 주제로 한 새해 첫 청문회에 이은 두 번째 주제로 한반도 안보 점검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선 교착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미북 비핵화 협상과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현재 진행 중인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현황에 관해 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한편 상원 군사회는 각각 매년 1월에서 2월 사이 정부 수장들이 출석한 가운데 북한 등 전 세계 위협 평가를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해왔지만 올해는 정보 당국이 청문회를 비공개 혹은 서면 답변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요청해 일정의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심각한 위협이라고 느끼는 미국인이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에 대한 4대 위협국으로 꼽히는 나라들 가운데는 이란, 러시아, 북한, 중국 순으로 심각한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CNN 방송이 지난 16일에서 19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SSRS와 미국 성인 1,1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북한을 위협으로 느끼는 미국인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매우 심각한 위협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9%, 다소 심각한 위협은 37% 등 66%가 북한을 심각한 위협이라고 답했습니다. 70%를 기록했던 작년보다는 4%포인트,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언급으로 위기가 치솟던 2017년 10월에 기록했던 86%보다는 20%포인트가 내려간 겁니다. 아울러 두 기관이 지난 2009년부터 실시한 15차례 설문조사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기도 합니다. 지난 2015년에 심각한 위협 32%, 다소 심각한 위협 34%로 66%를 기록했을 뿐 나머지 조사에선 모두 70에서 80% 이상을 웃돌았었습니다. 북한을 위협으로 느끼는 미국인이 감소한 건 3차례 미북 정상회동 등 두 나라가 모두 외교적 노력과 북한 당국이 핵실험을 멈춘 데 따른 영향 등으로 풀이됩니다. 북한 관련 조사 결과를 자세히 보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거나 노년층, 교육 수준이 높은 응답사일수록 북한을 더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57%가 북한을 매우 혹은 다소 심각한 위협이라고 답한 반면 부정적이라고 밝힌 사람들 가운데는 73%가 북한을 심각한 위협이라고 답해 16%포인트가 더 많았습니다. 아울러 19살에서 45살 사이의 비교적 젊은 층은 56%가 북한을 심각한 위협이라고 답했지만 45살 이상은 75%가 심각한 위협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의 72%가 북한을 심각한 위협으로 꼽았지만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63%만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국가안보국이 지난해 미국에 대한 4대 위협국으로 꼽았던 나라들 가운데는 이란, 러시아, 북한, 중국 순으로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란은 응답자의 76%가 심각한 위협이라고 답했고 러시아는 매우 심각한 위협이라고 답한 31%를 포함해 67%, 중국은 62%가 매우 혹은 다소 심각한 위협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상원에서 심리가 시작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에 관해서는 응답자의 51%가 탄핵에 찬성했고 45%는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결정이 미한 동맹의 힘을 보여준다고 평가했고 국방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해양 안보 구상 지원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국무부는 21일 호르무즈 해협에 독자적인 파병을 결정한 한국 정부에 환영과 함께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시완 기자는 이날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한국이 청해 해적 퇴치 부대의 임무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환영하며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이 미한 동맹의 힘과 국제안보 우려 사안에 대해 협력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한국 정부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이스트번 국방부 대변인은 한국의 파병 결정과 향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해양 안보 구상과의 협력 여부를 묻는 BOA의 질문에 과거에도 언급했듯이 이 문제는 국제적 해결이 필요한 국제적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스트번 대변인은 동맹인 한국의 파병 결정은 국제 해양 안보 구상을 지원하면서 중동의 항해의 자유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국방부는 현지 시간으로 21일 아덴만 일대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일시적으로 중동 호르무즈 일대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청해부대는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호위연합체와 협력할 방침이라고 한국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중동 지역 5개 나라에 총 13차례에 걸쳐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파병 목적에 따라 긴급 구호, 의료 지원, 국방 교류 등 비전투 임무를 맡아왔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한국은 걸프전이 한창이던 1991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에 150명 규모의 공군 수송단과 의료 지원단을 보낸 걸 시작으로 지금까지 중동 지역 5개 나라에 13차례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파병 부대는 비전투 임무를 맡았으며 파병 목적에 따라 임무의 성격도 다양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요청으로 레바논에 파견된 동맹부대는 2007년 7월부터 지금까지 유엔 평화유지군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의 유엔 평화유지군 파견 가운데 가장 긴 기간을 파병한 사례입니다. 안보 동맹관계인 미국의 요청으로 파병을 결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9.11 테러 직후 미국이 2001년 12월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벌인 아프가니스탄 전에는 수송, 건설공병, 의료지원 임무 등을 위해 총 5,200명 규모의 해성, 청마, 다산, 동의부대 등을 파견했습니다. 2003년 시작된 미국의 이라크전에는 한국군 파병사상 가장 많은 2만 2천명 규모의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건설공병지원 임무를 맡은 서희부대, 의료지원단 성격의 제마부대, 이라크 재건 임무를 맡은 자이툰부대, 항공수송 담당 다이만부대가 이라크에서 미국의 대테러전을 간접 지원했습니다. 이 밖에 아랍에미리트 연합군과의 국방교류 협력 차원에서 2011년 1월부터 지금까지 UAE 아부다비에 140명 규모의 아크부대가 파견돼 있습니다.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견된 청해부대는 4,400톤급 구축함 한 척과 링스 해상작전 헬기 한 대, 해군 특수전전단, 해병 특수수색대 등으로 꾸려졌습니다. 이 부대는 2009년 3월 한국 선박 안전보장 임무를 맡고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으로 보내져 임무 수행 중이었습니다. 청해부대는 한국군 사상 처음으로 해외에 파견된 전투함으로 2011년 1월 한국 국적 선박 3호 주얼리오를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구한 아덴만 여명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부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31진이 임무 수행 중인 청해부대는 이번 파병 결정으로 1100km 길이의 아덴만 해역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한 2800여km가량의 아라비아만 오만만으로까지 작전 구역이 늘어났습니다. 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합리적 결정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국제 해양 안보 구상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긴밀한 정보 공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21일 VOA에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한반도를 넘어 군사적 능력을 동반한 국제적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국 국방부와 청와대로선 이번 결정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며 좋은 뉴스라고 평가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국의 독자 파병 결정을 북한이 어떻게 평가할지가 흥미로운 대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파병은 근본적으로 한국의 주권적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한국이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북한에 보내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그동안 북한이 외세 배격과 우리 민족끼리 정신을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해왔다며 한국의 파병 결정을 지지하지는 않겠지만 향후 수면 아래서 상황을 평가하고 행동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한미국 대사를 지낸 알렉산더 버시바오 전 국방부 국제안보 담당 차관보도 한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파병을 둘러싼 정치적 협의가 아니라 군사적 능력과 실제 기여 정도라고 강조했습니다. 버시바오 전 차관보는 이란과의 갈등에 끌려들어가는 것을 우려하는 한국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 국제해양안보구상 IMS에 참여하지 않는 독자 파병 방식에 대해 이란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현재로선 불명확하다고 밝혔습니다. 월러스 그렉슨 전 국방부 아트 담당 차관보는 이번 파병 결정은 미국과 한국의 정치적 목적에 부합한 성격이 짙다며 향후 양국 갈등이 줄어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참여로 국제적 연대 강화를 한국은 역내 기여에 대한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월러스 전 차관보는 그러나 한국이 국제해양안보구상에 참가하지 않게 되면서 해상작전에서 필수적인 원활한 정보 공유의 제약이나 시간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페넬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IMSC 본부에 연락장교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공조를 취한다고 발표하긴 했지만 연합호위함대에 직접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 공유의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번 파병은 항시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주둔하고 있는 연합전력에 비하면 주둔 기간과 역할이 제한되기 때문에 정보 공유 역시 차별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베넬 선임연구원은 또 한국의 파병은 한국 국민과 상선 보호에 총점을 맞추고 있고 기존 아덴만 해적 소탕 전력을 차출한 성격이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공정한 방위 부담 분담 기준에는 부합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베넬 선임연구원은 이란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독자 파병을 결정한 한국의 결정이 오히려 이란에겐 연합전력보다 공격하기 쉬운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튀니지 정부는 자국 내 북한 노동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튀니지는 21일 유엔 안보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대북 결의 이행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튀니지의 이행 보고서에는 북한 노동자 송환을 명시한 안보리 결의 2397호뿐 아니라 결의 2375호, 2371호 등 앞서 채택된 결의에 대한 이행 사항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튀니지는 이 보고서에서 2017년 9월 이후 북한과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 사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튀니지는 북한의 불법 환적과 관련한 튀니지 군 당국의 감시 활동 내역도 공개했습니다. 튀니지 군 당국은 튀니지 영해에서 북한 국기를 달고 운항하거나 북한이 운영하는 선박의 환적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특히 블랙리스트에 오른 선박의 활동은 더욱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튀니지의 이행 보고서 제출로 북한 노동자 송환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모두 52개 국가가 됐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이 보고서를 통해 북한과 관련한 러시아 개인과 기업들에 가한 미국의 제재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제재는 러시아의 대북 지원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최근 갱신한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위반한 사례를 상세히 다뤘습니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과 금융 거래 등을 통해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러시아인 등 최소 22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제재 해제를 금지하는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제재 대상 북한인과 거래나 지원을 한 개인과 기관에 제재를 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에는 행정명령 133825에 따라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 지원에 연루된 북한 업체에 금속 등 자재를 공급한 혐의로 러시아인 2명과 기관 2곳, 그리고 북한과 불법적으로 석유를 거래한 러시아 회사와 개인 등 7개 대상을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에는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통해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한 혐의로 선박회사 2곳과 6개 선박을 제재했고, IT 정보통신업 종사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송출을 도운 러시아 유령 회사에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2월에는 북한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러시아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중단과 일부 핵시설 폐기에 대한 상응 조치로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해왔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지난 9월 안보리 의장국 취임 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제재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UN agencies have difficulties working in North Korea because of these secondary sanctions that were imposed and because of the interpretations of the UN Security Councils that were imposed.
UN 기관들이 북한에서 일하는 데 있어 제3자 제재 조치와 안보리의 통제에 대한 해석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와 중국은 지난달 안보리의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미국이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는 목적 중 하나는 러시아가 대북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미 의회 대다수 의원들은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북한이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북한은 세계보건기구 WHO와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안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차원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북한 전문 영파이오니어 투어스는 웹사이트에 북한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 1월 22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의 국경 입국을 잠정 금지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재했습니다. 영파이오니어 투어스 측은 북한의 자사 협력사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라며 웹사이트에 계속 모든 안내문을 올릴 것이고 북한 여행 상품을 이미 구입한 고객들에게는 직원이 연락을 취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외국인 입국을 금지한 것은 지난 2014년 에볼라 사태 이후 6년 만입니다. 북한 당국은 중국에서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사스가 한창 유행이던 2003년에도 평양과 베이징을 잇는 항공 노선을 차단했었습니다. 각종 질병에 대한 의료기술과 의약품이 부족하고 예방책에 취약한 북한으로서는 사람들의 출입 통제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특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람 간 전염 사실이 확인되면서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북한 보건성 국가위생검열원은 조선중앙TV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와 협력하고 있다며 각종 증상과 예방책을 소개했습니다. 열과 기침, 호흡곤란 등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이라고 설명하며 외출 시 마스크 착용과 귀가 후 손을 깨끗하게 씻을 것, 사무실과 방 등의 소독과 환기를 권고한 겁니다. 한편 WHO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북한과의 협력 사업에 대해 묻는 BOA 질문에 아직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한 폐렴으로 알려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서영 기자, 이것이 어떤 바이러스인가요?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우한 폐렴에 대한 안내문을 웹사이트에 올렸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7종으로 구분했습니다. 폐렴 같은 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보통 감기 바이러스 4종에 사스, 메르스를 포함한 6가지에 이어서 새로운 질병으로 기록된 겁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됐는데 확산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고요?
네, 중국 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중국에서 3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요. 지금까지 6명이 숨졌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미국 워싱턴주 출신 미국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절을 앞두고 이 대이동이 예상되면서 전염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중국뿐 아니라요. 한국과 태국, 일본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다른 나라로 전염도 확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세계보건기구 WHO 는 22일 긴급 회의를 열고 우한 폐렴을 국제 보건 비상 사태로 규정할지 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종 질병이다 보니 백신 약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일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의심 환자에게 항생제 또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는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개인별 면역 상태에 따라 그 효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숨진 중국인 환자 대부분은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는 등 면역력이 낮은 사람들로 확인됐습니다.
가장 무서운 게 사람 간 사람 전염 아니겠습니까?
네, WHO는 우한폐렴이 확산되자 사람 간 전염 가능성을 경고했는데요. 우한폐렴을 치료하던 의료진과 환자 가족들의 감염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기를 통해 전염되기보다는 감염자와 직접 접촉한 사람에게 2차 감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신종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의 증상 그리고 예방법은 무엇입니까?
일단 갑자기 열이 나거나 기침 등 호흡기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 이전에 감기 등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또 예방법으로는 손을 그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깨끗하게 씻고요. 기침을 할 때는 옷 소매로 입을 가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 외출을 할 때는 마스크를 쓰고 집은 환기하고 철저히 소독해야 합니다.
네, 안소영 기자와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북한이 올해도 유럽연합의 인도주의 지원 대상국에 포함됐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에 비상시 필요에 따라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올해도 북한을 인도주의 지원 대상국에 포함시켰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관계자는 21일 VOA에 이같이 밝히면서 북한이 올해 1억 1,100만 유로 미화로 약 1억 2,300만 달러의 인도주의 지원금이 배정된 아시아 남미 지역의 대상국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북한 등 국가별로 사전에 예산을 배분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정례적으로 실시되던 대북 인도주의 프로그램은 2017년에 중단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유럽연합은 비상시 필요에 따라 북한의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유럽연합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북한에 1,200만 유로, 약 1,300만 달러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에서 자연재해로 피해를 받은 가장 취약한 계층의 인도적 필요에 따라 식량과 영양, 식수와 위생, 피난처를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1995년부터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1억 3,570만 유로, 약 1억 5천만 달러를 130개 이상의 인도주의 사업에 제공했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는 2019년 초로 국제적십자연맹을 통해 가뭄구호 활동에 5만 5천 유로, 약 6만 1천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또 2018년 8월에는 북한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에 대응해 국제적십자연맹의 재난구호긴급기금에서 10만 유로, 약 11만 1천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식량 지원과 보건 서비스 개선, 깨끗한 식수와 위생시설 접근성 개선 등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올해 전 세계 인도주의 지원 예산으로 9억 유로, 약 10억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아프리카에 4억 유로, 약 4억 4천 달러, 중동 지역에 3억 4,500만 유로, 약 3억 8천 달러 등이 배정됐습니다. 유럽연합은 전 세계적 80개국 이상에서 도움이 필요한 수백만의 사람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의 인도적 지원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제휴 계약을 체결한 유엔과 비정부기구, 적십자사를 포함한 인도주의 협력단체를 통해서만 제공된다고 말했습니다. VN 뉴스 지다경입니다.
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에 착수하면서 북한을 비롯한 주요 외교 안보 현안들이 상원의 우선순위에서 완전히 뒤로 밀린 모양새입니다. 새해 회기가 시작된 지 2주일이 지났지만 주요 외교 현안 점검을 위한 청문회가 전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 심리가 21일 본격 시작됐습니다. 하원이 가결한 탄핵 소추안을 지난주 넘겨받은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탄핵 심판의 진행 절차와 규정을 담은 결의안 논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탄핵 심리에 돌입했습니다. 이르면 22일부터 탄핵을 주장하는 하원 민주당 소추위원들과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의 공개 구두 변론이 시작되고 양쪽에 3일간의 변론 기간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탄핵 심판이 본격 개시되면서 북한 등 주요 외교 안보 현안들이 상원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린 모양새입니다. 새해 회기가 시작된 지 2주일이 지났지만 상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의 현황 점검 공개 청문회가 북한은 물론 다른 주요 현안과 관련해서도 전혀 열리지 않았습니다. 당초 상원 외교위는 지난 15일 최근 고조된 이란 사태에 대한 비공개 브리핑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이마저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상원 군사위도 올해 첫 일정으로 지난주 인준청문회를 개최한 이후 다음 일정 공개를 이례적으로 늦추고 있습니다. 매년 1월에서 2월 사이 열리는 상하원 군사위의 전세계 위협평가 청문회도 올해는 정보당국이 비공개 청문회 혹은 서면 답변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해 일정에 차질이 붙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로선 상원의 탄핵 심판 종료 시기가 불투명합니다. 추가 증인 소환 여부에 따라 미 대선 민주당 후보 첫 경선인 2월 3일 아이오와 코커스와 2월 4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 때까지 탄핵 심리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상원의 추가 증인 소환장 발부 여부는 하원과 대통령 변호인단의 변론이 끝난 후 민주공화양당의 치열한 공방을 거쳐 다음 주 말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추가 증인과 증거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하기로 결정할 경우 소환까지 행정적 절차가 복잡한 데다가 대통령은 행정명령 혹은 법적 소송을 통해 증인 출석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탄핵 심리가 수주 이상 무한정 연장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추가 증인 혹은 증거 소환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상원은 하원이 제시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혐의에 관한 최종 논의에 착수하고 유죄 판결 여부를 결정합니다. 1999년 빌 클린턴 대통령 탄핵 심리 때는 상원이 하원의 탄핵 소추안을 넘겨받고 증인 소환 표결을 하기까지 총 22일이 걸렸습니다. 또 상원이 탄핵 소추안을 받고 유죄 판결에 관한 표결을 하기까지는 총 37일이 소요됐습니다. 추가 증인 소환 여부는 올해 재선에 취약한 것으로 꼽히는 일부 공화당 상원 의원들의 입장이 관건이 될 전망인데 한반도 외교안보 정책을 하는 의원 중 한 명인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미 정치권의 관심은 새해 들어서도 그다지 크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새해 북한은 당 전원회의 보고를 통해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 재개 가능성까지 내미치며 미국의 셈법 변화를 촉구했지만 이와 관련한 미 의원들의 공식 성명은 전무했습니다. 그동안 트위터 등을 통해 한반도 외교안보 현안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냈던 주요 의원들의 반응도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유죄 선고가 내려지려면 100명의 상원 의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원 민주당이 유죄 선고에 필요한 충분한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해 유죄 편결이 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앞서 하원은 지난해 말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군사 원조를 지렛대로 대선 유력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의 비리 혐의를 조사하도록 압박했다는 혐의와 의회 방해 혐의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 선박들이 지난해에도 안전검사에서 모두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모든 검사 대상 선박에서 결함이 발견됐는데 이런 상황이 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해외 항구에서 안전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 모두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결함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OE가 아태 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의 자료를 살펴본 결과 지난해 안전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은 재검 선박을 제외하고 모두 51척이었으며 51척 모두 결함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6년 이후 지난해까지 4년 연속 결함 발견률 100%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18일 중국 다렌에서 검사를 받은 북한 컨테이너 선박 동명 9호가 화재와 항해 안전 등 총 34개 항목에서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가장 결함이 많은 선박으로 지목됐습니다. 이어 다렌과 러시아 나홋카항에서 각각 검사를 받은 청단호와 자성 2호가 24건과 16건의 결함 발견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북한 선박들은 다시 실시된 검사에서도 결함이 지적됐으며 이에 따라 상당수는 결함 문제를 아는 채 출항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검사 대상 51척의 선박 중 심각한 결함이 발견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운항을 금지하는 정선 조치를 받은 선박은 모두 6척이었습니다. 북한 선박의 높은 결함 발견은 북한이 운용 중인 선박 대부분이 1980년대에 건조된 노후 선박이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의 노후 선박 운영이 열악한 경제 상황을 반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It reflects the poverty of North Korea that there are ships earlier years in the
북한은 경제 사정이 괜찮았던 1960에서 70년대만 해도 선박을 직접 건조하고 운영하면서 다른 나라들과 무역을 했지만 지금은 낡은 선박들만 남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지난해 검사 선박 중 은파 1호는 건조 연도가 1973년으로 지난해를 기준으로 46년째 운항 중입니다. 앞서 전 세계 선박의 움직임을 관장하는 국제해사기구는 각국의 선박 평균 사용 기한을 30년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을 비롯한 북한의 대부분 18년에서 30년을 수명으로 제한한 상태입니다. 한편 북한 선박의 운항 횟수가 해마다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해외 항구에서 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은 79척으로 지난해보다 약 18척 많았습니다. 그 전년도인 2017년과 2016년엔 각각 185척과 75척의 북한 선박이 검사 대상이었습니다. 아태 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는 전 세계 선박을 무작위로 선정해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만큼 모든 선박의 입항 횟수를 다 반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안전검사를 받은 선박이 줄어든 건 해외 항구로 운항한 북한 선박의 전체 숫자도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현재로선 국제사회 대북 제재 이후 북한 선박들의 운항 횟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선박은 2018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중국보단 러시아 항구에서 더 많은 검사를 받았습니다. 북한 선박들은 제재가 본격화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검사를 받은 선박의 숫자가 러시아보다 월등히 많았지만 2017년 러시아가 전체 검사 횟수를 앞지른 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퇴임 후 설립한 부시 센터가 올해도 북한 자유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미국 내 탈북민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이 장학 프로그램은 올해로 네 번째를 맞았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북한 자유 장학생으로 선정됐던 대비 김 씨는 올해도 다시 장학생에 도전해볼 예정입니다. 시카고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대비 김 씨는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의과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 지금은 학부에서 생물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대비 김 씨는 북한 자유 장학생으로 선정돼 학비와 기숙사비 일부를 지원받았습니다.
학비 내는데 그게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 탔을 때는 그 제가 캠퍼스에서 살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캠퍼스에서 사는 그 비용도 도움이 됐어요.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퇴임 후 설립한 부시센터 산하 정책연구소는 2017년 이후 매년 북한 자유 장학금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탈북민들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얻고 전문 인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대상자는 북한에서 태어나 합법적인 이민 절차를 거쳐 미국에 정착한 사람들과 그들의 직계 가족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난민지위 보유자가 해당됩니다. 과거 선정됐어도 장학금 지원을 통해 큰 성과를 거뒀거나 꾸준한 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조지 W. 부시 센터의 린지 로이드 인권 담당 국장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재임 시절인 2004년 북한 인권법에 서명했던 부시 전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북한 인권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가진 게 장학금 설립의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When President Bush was in office, he signed a law called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Act back in 2004.
부시 센터가 북한 인권법 통과 10주년을 맞은 2014년 미국 정착 탈북민들의 필요 사항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고 그 결과 그들에게 우선순위가 교육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Found out that education was a major priority, also a major challenge because of the cost of attending school. So
로이드 국장은 미국 내 한인 사회의 지원을 중심으로 여러 단체와 협력해 현재 35만 달러가 넘는 장학기금이 조성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금에서 매년 2만 5천 달러에서 3만 달러가 장학금으로 책정돼 한 사람당 1천 달러에서 최고 1만 5천 달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에는 8명,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10명과 13명의 탈북 난민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장학생은 모두 4년제 대학이나 대학원, 2년제 전문대학의 진학생이나 재학생입니다. 심사는 지원서와 추천서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재단 관계자를 포함해 북한이나 인권 문제를 다루는 학자, 비정부기구 관계자 등 모두 7명이 심사에 참여합니다. 로이드 국장은 장학생 선발은 한 가지 측면이 아니라 경제적 환경과 성적, 동기와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In general, that potential to give back to their community, to the country is something that I think we value very highly.
그러면서 평가에서 가장 높이 사는 건 결국 장학생 본인이 속한 사회와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부시 센터와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며 장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1:1 멘토링 프로그램도 시행됩니다. 북한 자유장학금 지원 방법과 신청서는 부시 정책연구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북한 자유장학금 신청 접수는 오는 4월 1일 마감됩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북한이 최근 관광산업에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북한의 유일한 항공사인 고려항공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려항공은 북한 특유의 폐쇄성과 미국 등의 제재로 인해 국제 수준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재 국제항공운송협회에 등록된 회원사, 즉 국제선 운항이 가능한 항공사는 120개국 290여 개. 여기에는 북한의 유일한 항공사인 고려항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려항공은 보유 여객기 대수와 취항 노선 등 전반적인 규모에 있어 다른 국제 항공사들과는 비교가 무의미할 정도로 작습니다. 특히 전반적으로 성장 추세에 있는 다른 나라 항공사들과 달리 고려항공은 규모와 운영 실적 등에 있어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려항공이 보유한 항공기는 10여 대. 지난 2016년 원산에서 열린 국제 친선 항공축전, 즉 에어쇼에선 고려항공의 항공기 상당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선중앙TV 보도입니다.
고도 500m에서 활자형 항로 비행, S자형 손해기동, 급상승, 짧은 항로를 구성해서 리착륙 등의 비교 동작들을 선색없이 수행해서 관람자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항공기 대부분은 안전 문제로 국제 항로 운항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고려항공의 최대 취항지인 중국 정부의 경우 고려항공의 AN-148과 TU-204 기종 각각 2대씩 모두 4대에 대해서만 자국 운항을 허용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국적기인 대한항공은 보유 항공기가 160여 대, 최근 한국 내 생겨나고 있는 저가 항공사들도 다른 나라 취항이 가능한 항공기 20에서 3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가장 많은 항공기를 보유한 항공사는 미국의 아메리칸 에어라인으로 총 950여 대를 운용 중입니다. 고려항공의 취항지도 다른 나라들과 크게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고려항공은 자체 웹사이트에 공식 취항지를 중국 베이징과 선양,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 세 곳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겨울철 비수기를 맞아 실제 취항지는 베이징 한 곳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나머지는 예정된 대로 스케줄을 소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외 120여 개 도시를 왕복하는 대한항공이나 370여 개 도시에 취항하는 미국의 유나이티드 항공 등에 비해 매우 적은 숫자입니다. 고려항공은 국제사회 제재가 가해지기 이전인 2015년까지만 해도 6개 나라 10개 안팎의 도시에 취항했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4차 핵실험 이후 가속화된 유엔 안보리 제재로 취항지 숫자가 급감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고려항공은 2016년까지만 해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를 경유해 쿠웨이트로 정기 노선을 운영했지만 지금은 폐지됐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 또한 고려항공의 모든 항공기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밖에도 고려항공이 제대로 된 국제항공사로 거듭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특히 전반적인 고려항공의 서비스와 운영 방식 등이 국제 수준에 한참 못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고려항공은 승객들을 위한 전화번호를 안내하고 있지만 연락은 쉽지 않습니다. 고려항공 웹사이트에는 비상연락 전화번호가 5개나 안내돼 있지만 이 중 단 한 개도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찾고 있는 그룹들은 없습니다. 번호를 다시 알아봐 주십시오.
24시간 연락을 할 수 있고 실시간 인터넷 채팅 기능을 제공하는 다른 나라 항공사와는 다른 상황입니다. 그 밖에 고려항공은 웹사이트를 통한 실시간 예약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만 모든 날짜마다 가능한 항공편이 없다고 안내돼 사실상 무용지물로 확인됐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 정부가 남북한 정상이 평양에서 합의한 2032년 하계 올림픽 공동 유치 계획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올림픽 공동 유치는 한반도 평화 진작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대북 제재와 북한의 호응이 필요한 만큼 한계도 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32년 남북 공동 올림픽 유치를 위한 한국 정부의 계획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계획안은 남북정상이 합의한 올림픽 공동 유치와 개최를 위한 기본 방향, 계획을 확정하고 관련 조치를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 측 유치 후보 도시는 서울, 북측의 공동 개최 도시는 평양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르면 올해 합동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IOC의 유치 절차가 시작되면 남북 공동 유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공식 지원 체계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같은 날 박원순 서울시장도 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2032년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 유치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남북 경색 국면을 타개해야겠다는 절박함이 있다며 공동올림픽 개최가 쉽진 않겠지만 남북한 정상이 합의한 만큼 확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이미 크게 변화하고 있고 과거의 폐쇄 국가 체제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이 공동올림픽 유치에 나선다면 한반도 평화는 물론 미북 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나 또는 심지어는 북미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사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시장은 아울러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역시 올림픽 공동 개최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이러한 노력은 한반도 평화와 대북 제재 해제 등의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제재로만 그 국가를 변화하는 데 성공한 경우는 없습니다. 저는 좀 더 우리가 창조적이고 유연한 방법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는 의미가 매우 큰 이벤트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북 관계에 중점을 뒀던 한국의 대북, 대미 외교의 핵심이 올해 남북관계의 여지를 만들겠다는 방향 한국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경우에는 일단 경제건설 총력 노선을 선택을 했고 대북제재 국면에서 여러 가지 돌파구를 마련한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남은 건 사실은 이제 그 관광하고 스포츠 교류, 인도적 지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대북제재 국면에 어려움에 처한 김 위원장이 한국 정부의 남북관 개선 노력에 응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 선임 연구위원은 이미 정상 간 남북 공동올림픽 개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남북관계 발전의 고리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림픽이라는 세계적인 스포츠 교류를 통해 국가 발전과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그리고 한반도 통일을 촉진할 수 있다는 분석도 이어졌습니다.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면 꽉 막힌 정치적 담을 넘을 수 없고 북한도 올림픽을 통해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김병로 교수입니다.
2032년에 평양과 서울 공동올림픽을 하게 되면 아마 그걸 계기로 해서 한반도에서 완전히 이념의 벽을 넘어서고 통일에 굉장히 가까운 측면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북한의 호응 등 걸림돌도 분명 존재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대북 제재 저촉 가능성이 큰 만큼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미국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고 북한이 국제 금융 체제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측의 재원 조달 방안 문제 역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공동 개최인 만큼 북한도 적극 나서야 하지만 북측의 통미 복남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여러 실사와 계획, 예산 조달 방안 등 해결이 만만치 않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박원곤 교수입니다.
전체적으로 올림픽을 하면 나름대로의 이점도 있긴 하지만 북한 체제의 특성상 올림픽을 하게 되면 대다수의 외국인들이 오는 거고 일종의 개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과연 그런 정도의 지금 준비와 의지가 있느냐 그 부분도 좀 별개의 문제긴 하죠.
박 교수는 재작년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관련 협의가 있었다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진 만큼 북한이 어느 정도 진정성을 갖고 이 문제에 임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8년 시의회에 제출한 2032년 서울 평양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 유치 동의안을 통해 서울과 평양에서 보름간 33개의 올림픽 종목을 치르기 위해선 미화 약 34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내다봤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서울과 평양이 가까운 만큼 통신과 물류 비용 등을 아낄 수 있다며 최대한 기존 시설을 활용해 경제 올림픽을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05년 1월 22일 차르 니콜라이 2세 러시아 황제의 명령을 받은 러시아 군대가 시위에 나선 러시아 노동자들을 향해 무차별 공격을 가합니다. 하얀 1월을 피로 얼룩지게 만든 이른바 피의 일요일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한 해 전 시작된 너일 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젊은이들은 전쟁터에 끌려나가 싸워야 했고 도시와 농촌에서는 일손이 부족하게 됐으며 물가도 치솟아올라 국민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러자 러시아 노동자들은 러시아의 황제 차르 니콜라이 2세가 살고 있는 궁전을 찾아가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이들은 하루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줄여달라는 등의 기본적인 생활의 향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황제는 이들의 요구를 듣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향해 총을 겨누게 됩니다. 이로 인해 1,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05년 1월 22일 발생한 피해 일요일 사건은 이후 러시아 전국의 노동자 파업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1917년 러시아 혁명이 발발하는 계기가 됩니다. 1901년 1월 22일 대영제국의 상징이었던 빅토리아 영국 여왕이 8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날 전 세계 곳곳에는 빅토리아 영국 여왕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영국 국기가 매달렸습니다. 1819년 켄트 공작의 외동딸로 태어나 18살 때 영국 여왕에 오른 빅토리아 여왕은 반세기 넘게 영국을 통치하며 영국의 영토를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당시 전 세계 면적의 5분의 1이 영국 땅이었고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영국의 백성이었을 정도로 빅토리아 여왕의 통치 당시 영국은 전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평생을 대영제국 건설에 매진해온 빅토리아 여왕. 빅토리아 여왕은 1901년 1월 22일 82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문호